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당에 찾아 혹은 각 가정에서 주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또 기억하며 말씀을 담으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인도받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 주요심을 소망하며 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각자 개개인들이 더 깊은 믿음의 복음의 뿌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발견케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목적주로 기록되는 성경을 통하여 더 믿음이 견고해지며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오바디아까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봤고 우리 요엘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 말씀을 우리 요나라는 내용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성경 중에 한 장이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 봤던 우리 뭐 대선지서 우리 뭐 우리 예레미야랄지 이사야랄지 에스겔 다니엘처럼 양이 많아서 혹은 너무 환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읽기 어려운 책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뭐 소선지서는 그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모든 선지서 이름이 대부분 사람 이름에 되어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쓴 것은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고 또 요엘이 쓴 건 요엘이 되어 있고 요나가 쓴 건 요나라고 되어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될 때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어요. 많은 협의 과정과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이 책이 그 사람께 맞냐. 근데 선지서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논쟁을 회피했었던,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갖고, 뭐, 시편 같은 경우는 누가 썼다고 말할까요? 시편.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창세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신학적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선지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람 이름이 딱 명시돼 있어갖고, 그래서 요나서도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한다고 너무 우리가 어려서 저는 이걸 주일학교에서 그 어떤 동화식으로 그 이서부화식으로 봤던 게 강렬한 그 인상이 있어가지고 항상 요나서를 이해할 때마다 항상 큰 물고기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 있고 그때마다 항상 들었던 궁금함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 사나? 그런 어릴 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제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라면 요나서 또한 그런 흔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요나가 이 내용을 쓰면서 본인도 모르게 계시에서 어떤 부분을 본인이 믿고 있지만 그 희미한 그 약속이지만 본인에게는 또 본인도 하나님께 붙잡혔던 선지자로서 어떤 그리스도 어떻게 또 기록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요나서 말씀 우리 말씀을 봅시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지금 항상 읽는 구절이 그 성경 그 책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 혹은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핵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8절 9절 요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죠? 8절 읽을 때는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9절 읽다 보게 되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구원은,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말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고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이 말씀도 요절이에요. 두 절이. 2장 8절, 9절, 4장 2절이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 이내라는 말이 계속 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이걸 긍휼 아니면 이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내가 뭐냐면 꾸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확 사랑했다가 막 내쳐버리고 그다음에 막 그냥 은근히 밀당을 타다가 그냥 조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뭐 한 번을 하긴 못했습니다만은 뭐 인내 할 때 인자 쓰는 것처럼 뭔가 계속 참으면서 아니면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속성이에요. 속성 중에 많은 게 있잖아요. 뭐 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긍휼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백성,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여김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 곧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큰 긍휼이 기반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인내하신 곳에 주여 부른 찬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꾸준한 사람의 사랑은 바뀌잖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충분히 그렇다라고 동의도 되어지지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누가 원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처음에 그냥 출발이 아니요. 전부 사랑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게 착각이든 이제 순간에 어떤 콩깍지가 씌었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즘 들어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문화처럼 돼 있어갖고 연예계를 봐도 그렇고 일반사도 봐도 그렇고 실제 뭐 교회 왔던 어떤 그 도둑 아이들 뭐 형사를 통해서 얘기 듣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가정이 다 깨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야 참 한 가정이 온전하게 쭉 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뭔가가 사랑이라고 시작하지만 많은 게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불완전한 사랑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또한 그렇게 보기 쉽죠. 내가 큰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막 재앙을 큰 방망이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기를 한번 기다려. 그거 있잖아요. 너 한 번만 걸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두들겨 패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죠. 혹은 본인에게 사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고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상처를 받고 많은 박탈을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본인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을 스스로 다독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이해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해하거나 그 큰 구원을 내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깨거나 공동체에서 삐딱하거나 공동체에서 뭔가가 계속 냉기가 흐른다랄지 공동체에서 계속 뭔가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항상 뭔가가 이렇게 플러스의 그 뭐랄까요 분위기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뭐 그것도 과하면 문제지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이너스 기운을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마이너스의 분위기를 풍겨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나는 뭔가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도운대운 다니를 키우면서 어떨 땐 이놈이 굉장히 마이너스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애가 자꾸 분위기를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애들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야 이거 사고 나겠다 막 그럴 정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보면 밥을 먹고 나면 그렇게 뛰어 애들이 막 코에 땀이 나도록 막 뛰어가지고 근데 한 명이 울어야 끝나고 이제 막 뛰다가 부딪혀갖고 이렇게 뭐가 넘어간다랄지 깨진다랄지. 근데 어떨 때는 계속 이런 마이너스를 갖는 또 성도들도 있고 또 삶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뭐 저 또한 어떨 때는 플러스웨이 막 됐다가 어떨 때는 덜컹하고 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아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꾸준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 도우심이 아니면 온전하게 주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질 때마다 두들겨 패기 시작하신다면 견딜 인간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화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변하는 과정을 실수의 연속이라고 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화,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는 우리 측면에서 어제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산상순, 팔복에 의해서 말씀을 도전하고 성장지향 관점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새끼들은 지가 다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말할 때 우리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 또 잘났다. 네, 이렇게 하고 말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죠. 오늘 그 요나를 통해서 내용을 좀 쭉쭉 보면서 우리가 내용 대략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장은 뭐 한 3장 정도가 굉장히 좀 되게 중요한 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세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아, 이 책이 요나에게 임한 내용을 쓴 거구나.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선지서 특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를 불렀는지 예레미야를 다니엘을 뭐 그리고 요엘을 또 에스겔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거의 초반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는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활동하고 혹은 무슨 에돔에 대해서 메시지 했다랄지 그렇게 어떻게 그를 불렀는지 항상 이렇게 선지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니느웨 그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냐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720년도에 망했는데요. 계속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침략하고 침공하고 도발하고 사건을 벌이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국경과 아수르의 땅이 접경 지역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나라마다 분쟁이 많아서 서로 뭐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뭐 국경이나 제대로 이렇게 뭐 형성돼 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계속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침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로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냐면 요나에게 이 원수 나라 어떤 말은 니느웨 나라 니느웨에 가서 사실은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거예요. 요나. 요나에게 요 나라 사람인데 요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지금처럼 뭔가가 인권이 보장이 되어지고 지금처럼 뭔가가 이렇게 어떤 세계 글로벌 시대에 된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만은 무조건 그냥 우리나라 최고 이런 건 전 세계에 컨덤이 안 되거든요. 뭐 독일한테 그랬었고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냥 그런 어떤 민족주의 이런 게 막 있는 그런 막 시대인데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선민이라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 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대대로 배어있는 민족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 왕들이 11명이 전부 다 악했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남유다만큼이나 우리 택한 민족이라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옆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나라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니까 선지자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뭐 선지자인데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내 나라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내 나라 이외에는 다 망해진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뭐 친인척이랄지 이렇게 어쨌든 원수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요구했다. 요나는 사실은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 2절 말씀에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가서 악독인 내 앞에 상달 그 나라가 악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 악한 것을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 이방신들을 대할 때 이방신들은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원래 악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생뚱맞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에돔은 안 그랬습니까? 암몬은 안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특별하게 니느웨 특별히 이방 나라의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면 알 수 있고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들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게 주 그냥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나는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될 건데 그들이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선지자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봐 혹시 말씀이 들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라가 싫은 거야, 이 나라가.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는 거야. 도망갔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3절 말씀 보니까 얼굴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응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일이 연결돼 응답하셨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애통 어떤 원함이 있었는데 어느 상황에 딱 맞는 거야. 아 주님이 도우셨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제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이렇게 밥들 차들 마시잖아요. 마시면 아우 선생님 아침에 하나님 도우셨어요. 왜요? 아니 애들 때문에 늦어가지고 막 뛰는데 뭘 또 안 가졌잖아. 그래서 막 갔다가 또 오는데 늦은 게 뻔한데 아 때마침 누가 또 가다가 나를 불러가 차 타고서 학교 일찍 왔대.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아 도우셨죠. 막 아, 소름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응답을 측정하기 시작하면요. 왜 그거 있잖아요. 뜬금없는 거 이렇게. 뜬금없이 그리고 일반인들도 야 우리 재수 좋아. 이런 측면의 일들.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 다 도우십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응답과 그런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느껴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지해 나가기 시작하면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말씀을 주시고 그의 간절함 가운데 기도 가운데 되어지면 좀 감사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의 소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응답이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걸 늘 느끼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응답을 그렇게 받아가기 시작하면은 불신자 보고 웃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대학 들어오는데 옆에 있는 불신자는 난 내가 들어왔는데 애써가지고 그거야 이제. 그럼 얘는 애써갖고 들어오고 나는 전혀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응답해서 이렇게 물론 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고서 만팡 대학생활 아주 그냥 타락하며 살고 그런 인간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 제가 20몇 년 대학 사역을 했잖아요. 그 풀기 시작하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이렇게 생활에 도움되는 어떤 유난리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큰 선으로 봐야지 너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원함 있는데 뭐가 해석말로 아다리가 맞고 그걸 응답이다. 그런 부분들 감사하지만 조금 생각을 좀 더 곰곰이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세요. 요나가 마침내 본인이 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내 이게 딱 되는 거야. 아 뭐가 되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지금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니네로 가라고 말했는데 요나는 지금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인데 그 환경은 자꾸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순풍이 부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세웅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가 나에게 큰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또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항상. 세상 사회에서 인생에서도 갖고 있는 인생의 교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또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런 면에서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어떤 윤난리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응답들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에 감사한 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소중한 거. 근데 좀 묵직하게 변치 않고 꾸준하게 있는 주의 긍휼을 알고 있다면 내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이 일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것도 응답이죠. 근데 너무 건건마다 막 웃다가 울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그런 모습들은 글쎄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인도하심에 꾸준히 인도받으면서 가는 것이 더 큰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매 순간 매번 사실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다시 쓰러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본인도 알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쓰러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오른 거죠.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너무 배에 탔다 폭풍 빠르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냥 그 과정을 길게 말하고 있지 않고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뭐 제비 뽑는 것들이 이렇게. 근데 뭐 토론해서 결론 내는 것은 인본주의고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니 토론해서 내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내 의견 반영이 안 될 수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심한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내가 크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고 아니 목사인 저도 당회를 하다가 뭘 냈다가 묵살되는 게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더 좋은 계획 나면 교회를 위한 거면 공동체를 살리는 거면 더 좋은 계획이 발탁되어서 그 의견으로 되는 게 맞잖아요. 내 의견이 안 됐다고 해서 막 교회 안 나간다고 때를 쓰고 막 현사모가 오늘 막 저를 달래고 겨우겨우 나가 자기가 목사인데 교회 나가야지 막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견이 묵살되기도 하고 뭔가가 반영되기도 하고 조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토론에서 얻는 것은 인본주의다. 그럴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토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중심이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이 시대는 워낙 많은 자연과 벗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많잖아요. 바닷가 가면 우상숭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이들도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뽑힌 거예요. 보세요. 마침내 배가 왔어요. 근데 결국엔 뽑혔어요. 본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관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불 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노하계를 더디하시면서 인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다. 이런 의식과 이런 그 믿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에 막 산기도 막 해가지고 뭘 탁 요구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큰 인적을 행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지만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독립을 두고서 때는 독립군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실제 앞에 총칼은 안 들었지만 꾸준하게 그들을 응원하면서 밥을 내주면서 차를 내주면서 아니면 그들을 지원하면서 그 조그만 돈들을 후원을 하면서 그들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했던 그분들의 수고가 큰 독립을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적은 게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많은 사역도 필요하고 많은 기능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그 믿음이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 나서 있는 한두 명의 일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어떤 간구와 마음의 어떤 소원과 그들의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기도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이지 앞에 나서 있는 분들 너무 수고하고 감사한 것 맞습니다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꾸준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인애. 그렇죠?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긍휼, 은혜와 긍휼이에요. 말씀드렸죠? 헨과 헤세드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구약 전반을 입고 있는 구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들이 지금 드디어 요나가 뽑혀가지고 8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그렇죠? 이런 게 응답이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금 죽고 싶은 거야. 지금 본인이 너무 양심이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막 외면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 가득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죠. 일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본인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꾸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꾸준하게 붙잡고 계시고 꾸준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꾸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할 때는 받고 안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요나. 요나. 요나라고 요나.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야 요나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이 요나가 아니라 나라고요. 나. 우리 개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할 때만 꺼내지 마시고 변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꾸준한 오죽하면 본인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날 죽이세요. 날 던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뭐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죽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쭉 나가다가 지금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며칠 동안 상간에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요. 오죽 괴로우면 태풍 막 그냥 폭풍이 있는데 배 속에 잠을 자겠냔 말이야. 뭔가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면 피해주는 줄 알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남극을 가고 북극을 가고 정글을 간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도님들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돕고 인도하시고 큰 주권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던져지고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모든 죄를 요나에게 저 인간에게 주란 얘기예요. 주의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면서 그들은 삶의 인생의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그러면서 쭉 뭐 17절 보니까 1장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요나가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2절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쭉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니까 2장 9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니느웨 성 구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말씀을 전달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싫은 게 더 싫은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선자로 부르는데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원하는 대로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잡아서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막 서원기도 했는데 그건 못 지켜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바라신다 보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항상 저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 이렇게 서운했는데 신학교 안 갔더니만 하나님께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막 그냥 경제 잃어버리고 아, 주류에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계속 변천한 사랑으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돕고 하시는 분이시지 막 두들겨 패면서 막 그냥 반주연해가지고 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은혜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두들겨 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통상 삶을 통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아우, 방황하다가, 거부하다가 두들겨 맞았고, 난 겨우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해야 불구하고 본인이 격절로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1장, 2장은 주신 말씀을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1장, 2장. 2장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3장에 다시 말씀을 주세요. 3장 내용 보니까요.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1장에도 주셨고 3장에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돌림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가서 복잡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라고 전했는데 그 성에서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동물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방인 이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아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린 선민이야 안망해 이러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은 선민도 아니잖아요. 혹시 기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냐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동안 망한다는 그 말을 절실하게 받고 실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운동이 니느웨에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바랬던 내용이 아니야. 요나는 그냥 믿을래 믿고 말래 하고 이렇게 하고 온 건데 그 성에 크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하면은 잘 믿고 잘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쭉 듣고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그 멸망치 않게 하실지 아니냐라고 해서 쭉 10절 말씀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안 내렸어요. 재앙을요. 니느웨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야. 왜냐면 저 인간들 다 망하면 좋겠는데 왜 원수 나라라니까요. 망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게 망하면 좋겠는데 안 망하고 그들이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알죠? 11명의 왕들이 있었고 말씀이 희귀했고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말씀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밤 2세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로밤 2세면 거의 북이스라엘 중반기거든요. 그들이 전부 다 한 말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 아모스 말씀을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선민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삶의 속에는 주의 긍휼과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운데 이방민족의 회개가 벌어지니 속이 상하잖아요. 이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절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러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 더 이상 마음에 소망도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인정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다가 5절 말씀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지금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박넝쿨 이파리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 박넝쿨을 마르게 하세요. 성을 내려다, 성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이 박넝쿨이 마르면서 떨어지니까 햇살이 너무 가득한 거야. 요나가 또 그러는 거야. 다시. 불평을 막 하는 거야. 아, 왜 박넝쿨을 고뇌을 시간상 보고 좀 그런데 7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툭하면 죽겠다고 하는 게 요나입니다. 지금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이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음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자부를 분별 못하는 자가 뭡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에요. 최소한 그 성에 한 6, 7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죽는 것은 네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머리에 박넝쿨은 그게 소중하냐? 야, 박넝쿨이 저거보다 소중해? 라고 하면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마무리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수십만 명이 사는 것보다 박넝쿨이 중요하냐? 요나의 시각이 지금 주신 사명 자체가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삶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응답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들 이방인 민족이지만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걸 피하고 싶었고 계속 내게 생활에 도움되는 박넝쿨 그거 하나가 이 민족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고 요나는 갔으니까 두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있지만 다사건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나처럼 막 성질 내고 막 그냥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우리 개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또 신약에 내온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묻죠. 이 시대 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또 시간 있을 때 내용을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여로밤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도 어려운데 이방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택했지만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 앞에서 외면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믿음에 떠가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협박이 아니라 인생을 짧은 인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어른들이 하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무조건 믿어. 영식아 무조건 믿어. 이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참 반감 많이 샀었는데 어른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심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그분이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은 결국엔 여호와께 있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죠? 인내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나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많은 여러 나라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구원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복음 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또 그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예표를 많은 추수학자가 실제 말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늘 품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지껏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던 주의 긍휼을 또 발견케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중한 날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날마다 틈만 나면 말씀이 무너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뜻을 돌이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인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을 도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가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 질병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며 온 성도가 바른 믿음, 바른 복음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